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적 잠수함의 침투를 상정한 강도 높은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군 남부전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항공연대와 잠수함 파견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적 잠수함을 수색 및 공격하는 훈련을 40시간 넘는 시간 동안 휴식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윈8 대잠 초계기 10여 대가 동원됐으며 초계기 승무원들은 훈련 상황에 주어진 단일 혹은 복수의 변수하에 적 잠수함 탐색, 식별, 공격 및 추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남부전구는 이번 훈련이 대잠 초계기와 적 잠수함이 실제 대치하는 전투 시나리오에 기반해 실시됐으며 특히 남중국해 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해저 환경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더 많은 핵잠수함을 최근 파견하고 있다면서 대잠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 인도와 중국 관계에 정통한 인도 정부관리 두 명이 이같이 밝혔다며 이들은 시 주석 대신 리 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신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어제 현재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방 국경에서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시 주석의 불참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외교부는 시 주석의 불참 가능성에 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73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각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노숙자용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 5층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물라우지 남아공 응급관리서비스 대변인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사상자 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잠든 상황하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방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하네스버그 시 대변인은 앞서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노숙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퇴거를 명령한 시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시는 가난과 실업, 주택 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노숙자가 약 15,000명에 달하며 전력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명과 난방에 양초와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수도 모스크바를 향하던 드론 한 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아침 러시아의 방공체계가 이 드론을 요격했다면서 해당 드론은 모스크바 남동쪽 보스크렌스키 지역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 보고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소비아닌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모스크바 남서부 브누코보 공항이 안전상의 이유로 4시간가량 항공기 운항을 제한했고 항공기 40여 대의 운항이 이로 인해 차질을 겪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5월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 2기가 출현한 이후 드론 공격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공격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적어도 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29일 밤 공중과 해상 발사식 장거리 전기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와 정보본부를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쿠피안스크에서 3건, 도네츠크 지역에서 5건, 자포리자 지역에서 9건 등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로켓을 요격했으며 총 28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골적 공격 의도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약 12% 줄어든 21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는 오전에 함경도 북부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9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한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남한 점령을 표방한 전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남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0일 밤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 발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미한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처해 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하는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미사일 병들은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지난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연합 연습을 진행 중인 가운데 30일엔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에이테큼스인 KN-24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 전략자산 전개 대응에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 도발이라며 비행거리를 볼 때 한국군 지휘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비행한 거리를 보면 평양에서 대략 계룡되어 있는 3군 지휘부와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3군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UFS 연습에 대응해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군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공화국과의 전면 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했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 훈련 지휘소를 방문해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파악했습니다. 매체들은 훈련 목표에 대해 원수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UFS 미한 연습에 대응해 북한도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미한 연합 연습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공고한 미한일에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도 남한 점령을 훈련 목표로 공식화한 것은 핵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특징은 담화, 원수를 통한 도발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훈련이 아니고 공격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국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식시키는 결국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다라는 아마 이런 메시지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을 마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적의 군사 지휘 거점들과 군항과 작전 비행장 등 중요 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은 전쟁 발발 초기 핵전자기 충격파, 즉 EMP탄을 사용해 한국의 지휘통신 수단들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로 공격하기보다는 EMP탄으로 한국의 각종 지휘통신 수단을 마비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의 지휘통신 수단들이 EMP탄에 의해서 마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북한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전군 지휘훈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미한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키고자 한다며 미한의 무력 침공을 전제로 한 반격 훈련임을 내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UFS 훈련에 대응해서 그만큼 자기들도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전쟁 수행 절차 훈련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력 침공에 대응해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이라는 성격의 대내 긴장 조성을 위한 결속구도에 있는 선전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미한은 후반기 연합연습인 UFS를 31일 종료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21일부터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특히 28일에서 31일까지 진행한 2부 연습엔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고 주한미군과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UFS에서 실시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 건수도 지난해 UFS와 올 상반기 프리덤 실드, 워리어 실드 때보다 크게 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missile, we condem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 the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장피에르 대변인은 3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engage in dialogue as we have.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8월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 미사일 정보 경보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이 미한일 3국 정상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구체적 실행 시기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지난해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은 올해 말까지 이 메커니즘의 운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3국 모두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향상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때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됐느냐는 서면 질의에는 직답을 피한 채 우리는 동맹국들과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유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구상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일본 및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세 나라 간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저버리고 북한과 협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4개국을 대표해 낭독한 공동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고 매우 우려스러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share new deeply troubling information. Arms negotiation.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상당한 수량과 여러 종류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잠재적인 거래를 협상 중이라며 이 같은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 추구를 통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결의도 포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 거래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런 결의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는 누군가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면 러시아는 그의 핵무기 추구를 옹호하고 심지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핵확산 야심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resolutions prohibited al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from procuring any arms.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사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It is shameful that the Russian Federatio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participated in a celebratio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운반 시스템 추구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 건 부끄러운 일이란 지적입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쇼이구의 방북이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쇼이구의 방북을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는 쇼이구의 방북 이후 또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실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핵 확산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행동 양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기관을 폭로하고 제재하면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가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소재 기업 세 곳을 제재한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Russia's pattern of behavior, flaunting its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잔인한 침략 전쟁 지원용 무기와 장비 획득을 위해 불량 정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annot and we will not stay silent as we receive more information that Russia continues to turn.
이어 우리는 북한에서 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어떤 나라에서든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발견하고 폭로하며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 측 대화 상대와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이나 러시아와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I have not met with either North Korea or Russia on this particular topic.
이어 알다시피 우리는 안보리가 이 문제에 관여하도록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북한을 규탄할 뿐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합의한 결의를 계속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 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우리의 수많은 대화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봉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 보는 30일 VOA에 중국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ou know, China appears to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form a coalition of countries which, as Xi Jinping has said, are seeking to strangle China.
콜비 전 부차관보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연합을 구성해 중국의 추가 발전을 억제하고 억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중국이 자국에 대한 봉쇄 고리 강화라고 믿는 것을 깨기 위해 폭력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미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런 우려를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미한일이 중국에 대한 성명을 냈을 뿐이지만 앞으로 경제적 측면이든 군사적 측면이든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영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영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해서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타이완 문제 등으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내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이 서방의 포위를 계속해서 중국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에서 외국인 혐오와 민족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 대중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수사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험한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에 대해 거친 수사만을 사용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처럼 향후 한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농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특히 한국이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possible that China will retaliate. We think back to the THAAD deployment a number of years ago. China reacted with economic coercion.
호랑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몇 년 전 사드 배치 당시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하는 것을 더 꺼려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하거나 관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되지 않을 수준에서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한국에 섣불리 강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린스 로리그 교수는 중국이 미한일 정상회의와 성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중국이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ese leaders recognize they still have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with South Korea, so it demonstrates that South Korea has a little.
로리그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한국과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기울인 것과 관련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정서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중국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르거 교수는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훨씬 많이 표출하고 있다며 한국보다는 일본 문제가 중국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3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한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현재 매우 신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understood tha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at it was much more vulnerable in a way to Chinese.
싱킨 연구원은 중국은 이전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고 한국 정부도 그에 따라 한 발 물러서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행동 등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생산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 소속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을 지낸 존 컬버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버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며 중국은 윤석열 정부와 마쿠에서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나 한국 국내 정치적 움직임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한국의 대중국 접근법에 대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일과 강력히 연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rationally in South Korea's self-interest. I'm not Korean, but I mean, I think it's rationally in South Korea's self-interest. To stick with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if you're alone, you're.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고수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혼자 있으면 중국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에 충분히 강력한 외부 세력이 필요하고 미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중국은 이미 미한일이 자국 봉쇄에 나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며 미한이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상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핵심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 지도자들의 외교적 끈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리구 교수도 한국이 중국과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우려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South Korea is wise to continue to pursue dialogue. To try to have conversation and
로리그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양쪽을 모두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 핵과 해군 자산의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허세를 부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 해군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영내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해군절을 앞두고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미한일 3국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을 인도받게 될 것이며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전술핵을 해군 자산에 배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해군 역량의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3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만일 잠수함 등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육상 기반 핵무기보다 미한일 3국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북한이 해군 전함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와 관련한 적절한 역량을 확보해야 이 같은 가정이 가능해진다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till haven't had the Su-7 nuclear test. We still haven't seen them mate a warhead to a missile.
북한은 전술 핵무기의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핵탄두를 미사일에 결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완전한 핵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재진입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의 핵 역량과 별개로 해군 자산들 역시 핵무기를 배치해 운용하기에 역량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also ask in terms of their navy capability. I mean, they've got a lot of
북한 해군은 신형이 아닌 낡고 오래된 함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침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낡은 전함에 핵무기를 배치해 잠재적 피해를 떠안는 것은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탱그레디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배치해 실전에 적용하기는 현 단계에서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해상에서 함정이나 잠수함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의 표적은 로켓 엔진의 연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사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육상과 달리 발사 플랫폼이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 정확한 발사를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안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수 센서와 위성 신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또 북한 해군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로는 핵을 탑재할 수 없으며 장거리 타격 역량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함에는 러시아제 P-15 테르밋 또는 중국제 실크웜과 같은 대함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거리가 50해리, 약 100km 미만으로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에는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으며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기 어려워 전략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용 함정이나 잠수함 등 해군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한 것은 미국과 한국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허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주로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미한 양국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mainly deploying them for coercive purposes. So once you put it in that context,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실제 역량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리기탐 같은 해군 전함에서 한국 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만약 실제로 북한이 육상 핵전력을 해군 쪽으로 이전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미한일 3국의 대응 전략을 바꾸게 할 만큼의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 위원장의 위협은 그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그런 선박을 이전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현재 산업 기반으로는 자체적으로 핵무기의 해군 배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약 12% 줄어들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정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비료 등 농업 관련 물품의 수입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30일 2023-2024 양곡연도 북한 계절 곡물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기간 북한의 쌀 생산량을 도정전 기준 21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쌀 생산량은 1헥타르당 4.18톤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2% 가까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쌀 농사 면적이 5년 평균치보다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과 7월 북한 내 주요 작물 재배 지역의 강우량과 토양 수분 조건은 농작물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2020년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를 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계량 종자, 농기계, 부품, 제초제 등의 수입과 인도 적정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과 식량 안보는 기상 농업 조건 외에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과 검증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을 240만 톤, 1헥타르당 3.93톤으로 예측하면서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의 라트비아가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추가 발사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30일 VOA의 관련 서면 논평 요청에 라트비아는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과 함께 8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데 동참했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월에 예정된 발사를 포함해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다각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3시 30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라트비아는 북한과 중국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린 데 대해서는 민간 항공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트비아는 유엔 제재는 부과되는 순간부터 모든 회원국의 구속력을 갖는다며 EU 내에서 유엔 제재는 이 행법을 통해 EU 법률로 전환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의 민간 항공 분야는 현재 EU나 UN이 시행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8월 22일 북한과 중국 간 여객기는 민간 항공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EU와 한국은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운항을 재개한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북중 간 항공편이 재개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거론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공개한 기울어지는 시야,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요 안보 위협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북미 국가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유엔에서 밝힌 것처럼 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의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를 공급하거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동자를 보낼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자라며 전략적인 정보 수집 외에도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특히 자국민들이 인질로 잡힌 일본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에 보낸 강제 실종 관련 질의서가 올해까지 4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실종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은 30일 인도적 절차에 따라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정부에 보낸 강제실종 관련 질의서는 여성 60건을 포함해 총 40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 밝혔던 362건에서 42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무그룹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이날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비위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하고 지적받은 수많은 미해결 사례를 인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무그룹은 이전의 우려를 거듭 밝힌다는 것입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지난 2015년 5월 22일 북한에 방북조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받길 희망한다며 강제실종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과 관련해 또는 거의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을 앞두고 자행된 강제실종 혐의 사례와 관련해 실무그룹은 국제법상 강제실종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는 실종자의 사망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1992년 12월 18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에 13조와 19조를 각각 언급하며 강제실종 혐의 피해자와 가족은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전문가들은 VOA에 북한에선 전시 전후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에서부터 최근에 탈북민 강제북송과 국내 정치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관계자는 이날 북한 정부가 강제실종 질의서에 대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회의의 질의에 회원국의 답변서나 실제 내용은 공유할 수 없으며 관련 절차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기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실무그룹의 인도적 절차에 따라 전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강제실종 문제는 글로벌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정부에 실종 또는 실종자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강제실종에 대한 책임자들이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개하며 피해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거나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해를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 계좌를 동결하고 북한인 대표를 제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네갈, 베냉 등에서 불법으로 외화 수익을 거둔 북한의 대표적인 미술 창작 기관이 코트 디부아르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관련 자금을 동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30일 공개한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2019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동 중인 한 기업이 만수대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트디부아르의 금융정보기관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와 만수대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는데 대신 현지은행에 만수대 명의의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FATF는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6월 11일 코트디부아르 금융위원회는 만수대와 만수대의 당시 대표인 한훈이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약 두 달 후인 2020년 8월 19일 만수대와 한훈일은 코트디부아르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만수대 명의의 계좌에 있던 476만 885 서아프리카 프랑, 미화 약 7,600달러도 동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북한 관련 자금이 동결되고 만수대 관련 인물이 제재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2019년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위장회사를 내세워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또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 베냉에서 30m 높이의 동상을 건립한 정황도 BOA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FATF가 공개한 내용으로 볼 때 만수대가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일부 사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수대는 아프리카에서 동상과 각종 건물 공사를 수주받아 매년 거액의 외화 수입을 거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만수대 창작사와 이 기관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어떤 나라도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4개국에서 활동하는 14개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국회와 정부에 강제 실종 방지 협약 이행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과 책임 규명을 위해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착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의 14개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과 억류자 가족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한국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주요 장관들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올해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제실종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지만 관심이 적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이들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 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은 한국이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 관련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해 즉각적인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외교적인 노력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소환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실행법을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약을 당사국이 됐음에도 아직 그런 강제실종의 처벌이라든가 강제실종 진상규명이나 뭐 유해 송환 또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들이 다 국내법으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될 뭐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저 국내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 공개 서한을 발송하게 됐고요.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해 5만 명의 국군포로와 10만 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베트남전과 60건이 넘는 어선 나포,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을 비롯해 516명의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인 억류자 6명,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 등 수만 명이 실종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 역시 강제실종 피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인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북한 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행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처벌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북한의 그런 이제 공무원들, 북한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그 한국 법원에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강제실종으로 희생된 분들의 그런 이제 생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환은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11개 단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캐나다의 한 보이스, 영국의 징검다리,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송두환 국가위원장도 이날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 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제정은 강제 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 복지원 사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향후 동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0년 8월 31일 레흐 바웬사 주도로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데리티 연대가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자 단체로 인정받습니다. 1980년 8월 31일 당시 공산주의 폴란드 정부가 자유노조를 합법 단체로 승인한 것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게 된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 노조연대 솔리데리티는 당시 37살의 젊은 전기공 레흐 바웬사의 주도로 2주일 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공산주의 정부 대표들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부는 자주적인 노조와 파업권을 인정한다. 노조는 소비에트 블록의 동맹과 정부의 지도력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1980년 8월 31일은 폴란드 솔리데리티 연대 노조의 출범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데리티의 지도자 레흐 바웬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폴란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887년 8월 31일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특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894년 대중에 선보입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정확히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 밖에도 전등, 축음기, 건전지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하고 개발한 것은 자그마치 2,300여 개, 그 가운데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 것만도 1,100여 개에 달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